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54명을 싣고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여객기 한 대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동쪽을 악천후 속에서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푸아주 빈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6일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날다가 산에 부딪히는 광경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행기가 떨어진 외딴 지역에 구조대를 보냈고 이들이 17일부터 수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트리가나 항공 소속 267편으로 이 비행기는 16일 자야프라주 센타니 공항을 이륙하고 30분 뒤에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비행기로 50분 거리에 있는 옥시빌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성인 승객 44명, 어린이 승객 5명, 그리고 승무원 5명이 프로펠러 엔진을 단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있는 텐진항에서 폭발 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폭발로 부서진 창고 안에 독성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저장돼 있었다고 중국군 측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베이징 군구의 슈류주 참모장은 폭발 구역 내에 있던 두 장소에 사이아나 나트륨 100톤 이상이 있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2명에 달한다고 중국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초산 21명이 소방관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약 100명으로 이 가운데 85명이 소방관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모두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이더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올해 초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퇴각하는 데 책임이 있는 군 장성들을 군법회의에 넘기라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16일 동의했습니다. 라마디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로 이라크군이 철수하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이 라마디를 접수했습니다. 라마디 함락은 ISIL 측의 큰 승리였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25km 떨어져 있는 중요한 도시인 라마디를 ISIL이 점령함으로써 이라크군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아바디 총리가 지난주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맞서 싸우려고 몇몇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군 잔성들을 처벌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6일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이 지역 내무부 장관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슈자 칸자다 펀자브주 내무장관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 마마드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아톡 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테러 분자가 경비원의 저지를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고 당시 30명 정도가 집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폭탄이 터지자 집이 무너졌고 경관을 포함해 십수 명이 건물잔해에 깔렸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칸자다 장관이 그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으로부터 위협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칸자드 장관이 이끌던 순위파 반군 속탄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씨가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트럼프 씨는 현재 지지율 1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6일 미국 NBC 방송에 나와 불법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지만 이들이 반드시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 성폭행범으로 부르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아무도 넘지 못할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는 불법 이민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7년에 임기를 마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잇기를 원하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 남북 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16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뉴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우리 수색대원 2명이 저기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인마 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질에 의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을 부상을 입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네, 방금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방금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지만요. 이 사건은 8월 4일 날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오전 7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그 잘 아시는 대로 한반도 동해에서 서해에 걸쳐서 150마일에 걸쳐서 있는 그런 긴 비무장지대인데요.
네.
거기에 파주 지역 근처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는 그 남북으로 약 2km를 사이에 두고 군사 분계선이 있고 거기에 비무장지대의 폭이 한 2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쪽 양쪽으로 2km씩.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측으로 그 철조망선이 있고요. 남측으로도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군 병사들이 그 남쪽에 철조망을 걸쳐서 경계를 서던 중에 거기에서 그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병사 두 명이 한 명은 두 다리가 절단됐고요.
네.
또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를 벌인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벌였는데요. 이 조사는 이 폭발물 잔해 그 목함 지뢰였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난 그 지뢰가. 그래서 그 폭발물 잔해를 분석했고요. 또 이것이 유실 지뢰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실지뢰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폭발물 잔해를 보니까 그것이 북한의 목함지뢰용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
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목함 지뢰가 역시 북한이 만든 지뢰입니다. 대부분의 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물론 지뢰를 만들고 매설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진 매설 지뢰고요. 이번 거는 그 북한이 만든 거고 또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그 목함,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목함 지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것을 사건 현장을 봤더니 그 송진 냄새가 강하게 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그 북한군의 한 그 소행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 하나로 그 이번에 그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곳에 보면은 경사가 그 북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남쪽이 오히려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나 집중호우로 만일 이게 났으면은 이쪽이 그 남쪽이 저 높으니까요. 그쪽으로 올 리는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북쪽으로 흘러갔으면 흘러갔지 그쪽에서 내려올 리는 없는 것이다. 그 위치가.
예. 그리고 네. 아, 지금 그 최 기자가 그 최근에 그 만든 지뢰라고 하면서 2, 3년 전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 그 목함 지뢰는 수명이 대체로 한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얼마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 3년 전의 것은 아니고요. 네. 최근의 것이죠. 그래서 아, 송진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자, 북한은 4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다가 10일 만에 이제 14일날 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즉각 또 그 반응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 사건을 한국군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발생 그 열흘 만에 한 그동안은 굉장한 열흘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요. 열흘 만인 그 4일 날 북한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그 담화를 냈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방위원회는 군사분계선 남측 400m 지점에 있는 헌병초소 앞에 자기 방어를 위해 세 발의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해라 이런 그 주장을 폈습니다. 또 하나 그 이것이 그 목함 지뢰가 그 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남한 당국이 그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뭐라고 그랬냐면 남조선 괴뢰들이 제 집에서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 도는 악습으로 체질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그 북한의 그 정책국 담화 외에도 전선에 있는 전방에 배치된 그 사단 그런 부대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그 남한을 비방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 북한의 조작 주장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군 당국은요. 이 북한이 적반하장식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무턱대고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 측의 주장은 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발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한국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이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소행이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시기에 북한이 그렇다면 지뢰 사건을 벌인 걸까요?
예, 북한의 그 폭발 사건 이것이 북한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 전제로 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의 그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색된 네.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한국 당국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그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화도 제안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낼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 당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내부 그 충성 경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은 그 장성택, 최영유 그 군 간부들을 자꾸 숙청을 하고, 또 최근에는 무슨 그 부총리급 인사도 그 처형을 하는 등 그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그 정찰 총국 이런 쪽에서 이런 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참고로 또 천안함도 당시에도 그 정찰 총국이 이 같은 그 행동을 했는데, 장소만 그 해상에서 그 육상으로 바꿨지 그 정찰 총국의 한 대남 공작, 대남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그 남남 갈등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안함 그 사건 때도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을 둘러싸고 그 서울에서 그 대단히 많은 그 논란과 그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노리고, 남남 갈등을 노리고 그 이런 도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 한 것이라면 동영상을 아예 보여라,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동영상 같은 것은 화면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 멀리서 폭발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북한군이 그걸 매설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서 또 어떤 전문가들은 혹시 공동조사를 하자고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돼갈는지 참 궁금한 사항인데, 자,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의 지뢰 매설 사건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이 군사적 보복 대신에 확성기 방송을 하기로 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국군 당국은 그동안 줄곧 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그 도발 원점, 이것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당국이 북한의 그 행위인 것을 거의 사실상 확정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발의 원점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네.
100%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군사적인 보복보다는 심리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걸쳐서 한국군 당국은 14군데의 그 확성기 방송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확성기 그 방송 시설들은요, 그 상당히 그 고성능 스피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네.
50개 가까운 하나의 그 시설이 50개 가까운 스피커를 연결해 놓고 있고요. 이 스피커가 저녁 시간이면은 거의 야간에 북한 쪽으로 20km 가까이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북한 당국은 이 한국 쪽에서 나오는 이 심리전 방송 확성기 그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국군 당국은 이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남 심리전 확성기 방송은 대체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정세, 그 한국 사회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력의 수가 수십만 명인데요. 그 수십만 명을 상대로 20km라면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북한 병사들이 다 그 많은 숫자가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밤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군인들은 정말 어두운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데서 확성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또렷이 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심리전 방송의 한 그 효과로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심리전 방송, 이 대북 방송에서는 그 한국의 그 북한의 날씨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 가령 비가 올 거다라고 하면은 빨래를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북한 그 병사들이 이 가시권, 가청권 내에서
네.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그 선전 방송뿐만 아니라 또 그 한국에서 워낙 그 인기가 많은 그 가수들의 노래, 특히 그 여성 그룹들의 그 노래 같은 거 이런 것을 들려주면 그런 또 지루함도 없이 또 계속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괴하겠다 그런 위협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남쪽에서는 고정 그 확성기 설치를 이제 또 이동식 또 확성기로 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또 휴전선을 넘는 북한군에게는 바로 이제 조준 사격을 하겠다. 지금 확성기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또 대응책을 발표를 했죠.
네, 북한의 이번 그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그 한국이 그 한국군 당국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차 없이 그 대응하겠다, 이런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실질적으로는 그 두세 가지 그 내용을 그 밝혔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준 사격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가운데 그 비무장지대 가운데 있는 그 분계선이죠. 그 분계선을 만일 북한군이 넘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세 가지 단계별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방송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그 분계선을 넘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고사격, 직접 조준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 소리로서 경고라는 경고사격을 했고요. 이 두 단계를 다 북한이 그 무시하고 계속 남하를 하거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 조준사격을 했는데요. 이 같은 그 수칙을 바꿔서 조준사격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바로 그 국경을 침범한 거니까 그 하나로 단순화해서 조준사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미 그 확성기 지금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11년 만에 지금 그 확성기를 다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선하고요. 이 밖에도 그 폐쇄로 텔레비전과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또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등도 그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밖에도 그 화공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은 아시다시피 그쪽 아무 구간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그 수풀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군이 침범을 해서 그 지뢰를 매설한 것을 잘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일대 그 워낙 나무, 산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그 여태까지는 뭐 그런 그 화공, 불을 질러서 이걸 없애는 걸 하지 않았는데 이거 이 작업을 다시 재개해서 그 불을 내서 그 나무를 없애고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북한군이 다시 침범해 오면은 그 조준 사격을 하든 어떤 즉각 포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국군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준사격하겠다는 그 발표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북한 병사가 남쪽으로 백기를 들고 넘어오려고 할 때 그것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역시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 기자가 얘기한 것 가운데 그 화공 작전이라는 네. 거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군 당국이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익명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군 당국은 이 화공 작전 비무장지대에서 말하자면 그 수풀 같은 것들을 불을 질러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북한이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화공 작전은 한국군 당국이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은 판문점에서 그 미류나무를 자르려고 하다가 그 크게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은 그 시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자르려고 하다가 그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화공작전을 잘못하면 혹시 이쪽에서 불을 이쪽 시야를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바람을 타고 혹시 불꽃이 넘어가서 저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비난과 함께 우려를 강하게 발표했는데요. 특히 그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그 통일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민족이 광복 70주년의 보람과 통일의 희망을 갖고 나가야 할 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 그리고 핵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은 평화통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이제 워낙 그 남북 간의 그 긴장을 초래하는 뭐 그런 사건이긴 한데 미국도 상당히 그걸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무부도 이번 사건에 뭐 성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그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 관련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그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그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그 부의회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이 현재 이번 사건 관련해 한국 정부와 밀접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그 미르나무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북한군이 미군을 이제 도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과거에 그 미군이 관련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또 전선에 또 그 책임자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 유엔군 사령부 산하 그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군 사령관들을 지낸 그 미군 장성들은 사실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 북한의 도발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정통한 그런 네. 군인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존 틸러리 그리고 보웰 벨 그리고 제임스 서먼 이렇게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 세 분에게 이번 그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세 전직 사령관들은 하나같이 이 북한의 도발 의도라든지 도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또 규탄을 했고요. 아울러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당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군의 이런 그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옵션 선택 사안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군사적인 도발 그 어떤 보복보다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다 강력한 응징의 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그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 당국은 그 자칫 우발적인 그런 그 일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사안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그 남남 갈등을 또 노리지 않나 이제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리 한국의 정치권의 여당 야당이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때는 그 한국의 정치권 여당 야당이 서로 각기 다른 좀 의견을 냈고요. 또 사회도 상당히 저 분열이 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 그 민주연합은 그 비무장지대에서 그 북한군이 매설한 이번 목함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 그 북한을 그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소행을 그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 규탄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새정치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도 그 12일 날 그 파주시 문산읍의 임진각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그 문재인 대표는 그 이번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고로 그 부중상을 입은 그 병사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냉랭한 이 남북관계가 이번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남북관계 전망이 과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 상당히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고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그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 8.15 광복절이고 또 그 계제에 나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광복절 사실 이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에는 8월 14일이었고요. 이 광복절은 8월 15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축사를 한 시점이 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현재 남북 간의 그 이번 그 지뢰 도발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이례적으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한때는 광복절 남북 간의 공동 행사까지 그 거론이 됐었지만은
네.
지금은 사실 무산됐고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주한 미군과 그 한국군 사이에 연합 작전으로 그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미 이 작전에 이 훈련에 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전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오히려 또 상당한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 이런 8월, 9월도 사실 이런 대치 속에 그 다시 지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돼 있고 자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북한이 또 거기에 강력히 또 부인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와중에 또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우 불안불안한데 참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지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10월 16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인데 의제의 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은 10월 16일 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의제는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가 그 동시에 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제에 대해서는 물론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발표문에 보면 북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맹관계 그리고 또 세계적인 현안들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두 정상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 대통령의 방미 한 번 유산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그 방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그 10월 16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역시 그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이와 별도로 또 한일 관계 등이 그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그 민간 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 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의 그 최근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 방안이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북한 정권이 그 안정을 유지할지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 그 국무부에 있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그 스탠퍼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저희가 방금 논의한 비무장지대 그 지뢰 공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 두 정상이 그 방안을 논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자,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이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가겠습니까?
그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한국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앞서서 러시아에서 열린 그 전승절에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고요. 결국은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그 결정을 발표했을 뿐인데요.
네.
이번에는 사실 9월 3일이죠. 베이징에서 열리는 네. 항일 일본과의 그 투쟁에서 해방을 한 그런 그 항일 전승일 그 기념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은 상당히 좀 그 고민이 없지 않았다라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그 분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말하자면 현재 그 미국과 약간의 그 어떤 미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그 방정식이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이 군사적인 그 위용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에 그 한국 정부 그 순회가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를 놓고 사실 논란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발표를 놓고 한국 전문가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그 참석에 앞서서 그래서 미국 방문 일정을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언론은 뭐 미국이 한국에다가 참석하지 말라고 은근히 종용을 했다 뭐 그런 그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했죠.
예, 한국뿐 아니라 백악관도 이에 대해서는
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그 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든 분위기 기사를 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놓인 그런 미묘하고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죠.
네. 그런데 이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 뭐 지금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습니다.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느냐 여부가 이게 그 초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 언급, 보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 다소 엇갈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 평양 주재 그 중국 대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아직까지도 만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아마 안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에 이런 쪽의 그 보도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올 것 같다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아, 최근에 그 평양에서 그 노병 대회 이런 것이 열렸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 좀 그 과거 6.25 참전을 그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평양 당국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네. 자,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중국은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제 물론 광복절이 되겠고요. 일본은 이제 패전한 날인데 이제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 대전 종전에 지금 해서 어떤 또 담화를 발표할 것인가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심사였는데요. 아베 총리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센조노 카제니와 후카크 미요토.
네, 아베 총리는 전쟁에서 존엄의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일본이 준 사실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불만인가요?
예,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이번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담화는 일찌감치부터 그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 주변국들이 큰 그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경화로 나가면서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얘기했던 그 과거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 행위 그리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저지른 민간인 학살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임 총리들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고이즈미 총리 등은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베 총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그런 기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그 아베 총리의 그 담화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거의 무라야마 총리나 고이즈미 총리가 언급한 부분들을 계속 그 이어나가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발언으로 그 직접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침략이라든지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지만 그 주체가 누군지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국들에서 언론의 입장은 현재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형편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몰래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는 10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내용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의 담화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 6년 안에 내가 가질 건 연간에서 가질 건 다 가진 건 해마다 내가 이제 목표를 딱 써붙여놔요. 올해 내가 할 목표 상반기 뭐하고 하반기 뭐하고 쭉쭉쭉 다 붙여놨거든요.
6년 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나영 씨의 휴대전화에는 오늘과 내일 이달과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도 주지 않고
북한과는 다른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꿈과 목표가 있는 성공한 탈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나영 씨의 생각입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 탈북 1호 대한민국 명강사 김나영.
지난해 한국의 수많은 유명 강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강사들만 붙일 수 있다는 명강사의 영예를 따냈고 지금도 한국 전역에 있는 군부대로, 학교로, 기업과 단체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6년 한 4개월 되는데 1년 동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냉면 삶는 주방 아줌마였어요. 시간제 알바까지 하루에 막 2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막 3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식당 설거지를 하는 종업원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울고 웃기고 또 감동을 전하는 전문 강사가 된 김나영 씨. 이제 곧 마주할 것 같은 통일의 날을 위해서 탈북자들도 항상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경을 넘을 때 그 도정신, 그 정신만 우리가 잊지 말자. 정착에 자기 부분에 성공할 때까지만 북한 여자들 대한민국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김 대표님의 가장 바쁘게 하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맡은 일이 평일에 강의하는 거니까 뭐 강의를 하고 없는 날에는 뭐 협회 일 때문에 조금 애들하고 좀 토론도 좀 하고 책도 보고 거의 저는 평일에 강의죠. 예.
아담한 체격에 다부진 말솜씨를 가진 명강사 김나영 씨를 VOA 서울 뉴스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일 많은 강의가 이제 군부대 강의예요. 우리나라 군인들 정신교육 그리고 학생 아이들 나라 사랑 교육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그 기업들에서 오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희롱 예, 그 강의도 제가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제를 줘요. 나라 사랑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게 오면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신을 부르는 곳이 있다면 전국 어디에라도 한달음에 달려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라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김나영 씨. 전문 강사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한참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가 이제는 6년이고 지금 7월이니까 6년 한 4개월 됐거든요. 거의 5년 반을 제가 강의만 했죠.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예. 강의는 이제는 주제만 딱 주어지면은 그 준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는 데까지 뭐 무섭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 예, 자신감 있고 강의는 뭐 이제는 내 전문 직업이라고 좀 해도 다른 일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김나영 씨의 명함에 또렷이 박혀있는 명강사 세 글자는 한국에서도 특별한 강사들에게만 붙여지는 영예로운 수식어입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 탈북 1호 대한민국 명강사 이렇게. 네, 제가 우리나라 강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 명강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명강사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 탈북인 중에 명강사는 제가 하나 지금.
명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았고 경진대회에 나가 수상도 했고 시연 강의를 해서 다른 명강사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붙일 수 있는 명강사.
강의는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명강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작년 8월에 제가 우리나라 183번째 명강사가 됐어요.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유명한 김미경이라든가 장경동 목사라든가 그분들이 다 내 앞전에 명강사가 됐거든요. 예, 그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래도 한 대열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강사가 되었다는 게 참 그때는 너무나도 막 예, 감격스러웠어요.
명강사가 되던 날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복잡 미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국경을 넘었을 때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했을 때 그 감정이었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말 잘하는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국경을 넘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다 왔다 했을 때 그 안도감, 예, 그런 것 같은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 사람의 직업 강사 김나영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명강사로서, 탈북이로 명강사로서 통일시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꼭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적당히 가서 저 나라 북한의 사람들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상열 예방, 성희롱, 안전 예방 모든 강의를 다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육성해내는 단체다. 우리 지금은 나라 사랑 강의를 하지만 여기에서 북한 사회를 진짜 민주시대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다 맡을 수 있는 탈북인 강사협회,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명강사협회, 내가 밟았던 전철대로 아이들을 다 육성해서 하나하나 탈북 1호, 2호 계속 명강사를 육성해내는 것. 그래서 목표를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라고 이름을 달한 거죠.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대표 김나영 씨. 김나영 씨가 태어나 자란 고향은 물 좋은 고장 함경남도 북청이었습니다.
저는 엄청 예, 기하게 자랐어요. 기하게 자랐지만은 그 귀여움은 아버지한테 귀여움 받았을 뿐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질이 진짜 말 맞다나 그 남자 성질이고 여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엄마한테는 맨날 얻어맞고 자랐어요.
군인인 아버지에 위로 7이나 되던 오빠들도 모두 군인의 길을 가고 있었던 집안의 막내딸 김나영 씨. 자상했던 아버지와 엄했던 어머니 아래에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들이 맨날 개구쟁이여가지고 오빠들보다 내가 더 혼났으니까 맨날 벌 서고. 근데 이제 제일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오빠들 잔등에 엎혀서 자랐다는 게 이제 오빠들이 참 저를 이제 이쁜 동생으로 딸이 여자 동생이 하나니까 그 장성한 오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쯤 다닐 때 보니까 그냥 이쁜 스카프고 뭐 이거 있으면 그냥 동생 싸다 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예, 오빠들의 사랑도 제가 많이 받고 예, 자랐더라고요.
시집을 간다면 오빠들 같은 늠름한 군인을 만나고 싶었고 여자 쪽에서 살림살이 준비를 많이 해가야 하는 결혼식 준비도 무엇 하나 걱정할 것 없었던 김나영 씨였습니다.
어느 오빠 이불장, 어느 오빠 식장, 어느 오빠 선풍기, 어느 오빠 자전거 하나씩 다 부모가 그때 다 가재를 준댔어요. 막내 시집 갈 때는 아버지 엄마 다 힘이 없어 늙었으니까 니네들이 달라붙어 해라. 그때는 1인당 가재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도 정말 요란하게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시집도 못 가고 부모님한테 진짜 내가 봤다나 시집 가는 걸 보여도 못 주고 그래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제가 이제 압록강 넘은 거잖아요.
세상에 큰 부러움이 없었던 북한 처녀 김나영 씨가 죽음을 걱정하며 압록강을 넘게 된 이유. 김나영 씨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97년도 돌아가는데 그때 나보고 이제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해요. 너 여기서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랍니까 하니까 이제 아버지 고향 가라고.
평생 북한의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경상북도 군위군위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정신 돌았나 봐.
남도 손 시집가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아버지 고향에 가거라. 거기는 따뜻하고 먹을 게 많다. 아니 남도 손 어떻게 시집가냐고. 이 아바이 죽기 전에 이 정신 나갔구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에 이 치매 스타일로 뭐 이렇게 됐나? 유언이 아니라겠어요.
아버지의 유언은 그렇게 잊혀지다시피 했었고 가족들은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기근을 헤쳐나가느라 그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막 굶어 죽고 막 탈북한다고 막 조금씩 소리 날 때고 진짜 막 우리 민반도 막 굶어 죽고 우리 한 집이 막 없어지고 아비 귀환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막 그 소문이 막 돌아가는 게 어떤 소문까지 도냐면은 노동당 비서도 가는 거 보니까 이 나라 망한다. 다 굶어 죽는다. 우리도 가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꽃제비들 안쓰면서 막 소문이 막 돌면서 그때 이제 막 탈북 행렬이라는 게 엄청난 행렬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때도 진짜 망하나 망하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 공개 처형을 막 소 잡아먹었다고 막 공개 처형하지 막 그런 것도 보니까 막 세상이 어수선한데.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당장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속에서 내가 합숙생활을 절도 합숙에서 합숙생활을 했는데 이제 휴식날에 집에 이제 아버지 엄마 배급도 안 주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루 10건이 석장이 나오는데 합숙밥을 주는 게 10건이 석장이 나오는데 이제 한 장 두 끼만 먹고 한 장씩 계속 전략을 했어요.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철도청에서 일했던 김나영 씨는 집으로 올 때마다 식권을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식권을 모았다가 그 식권을 모은 거 가지고 그 식당 창고장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이 안 먹은 이 식권만큼 나 쌀 좀 줘라. 내 안 먹은 그만큼 쌀 줘라. 그러면 쌀을 이제 보리쌀이에요. 보리쌀을 이제 한 요만큼 주면은 그걸 이제 숙문 가방에다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뭘 먹었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다 이제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어느 날 가보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부모님들은 막내딸 시집 보낼 걱정에 혼수가 될 만한 것들을 사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산나물 캐고 막 이제 그 고사리 꺾어가지고 애아버리를 이렇게 좀 하는 데다가 말려가지고 받쳐가지고 고사리 몇 킬로 받치면 옷 끼지 옷 한 벌 끼지 뭐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낮 시집 보내는 예단 준비를 한다고 그 고사리 꺾으면서 개를 잡아서 그 개가죽 이제 인민군대한테 바치는 그거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드디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